마가복음 소막은 그렇게 1절에서 13절까지인데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출범했다, 시작했다 하는 것을 굉장히 그 거창한 스케일로 소수를 했습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선포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성령이 예수님 위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런 음성이 들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후에 광야의 시험에 들어가셔서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당시에 구약에서부터 이제 대망해 왔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고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굉장히 기대한 것이 컸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다윗 왕과 같은 당시의 메시아관이라는 것은 대중적인 메시아관은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워리어 전쟁을 해서 정복을 하고 이스라엘의 국력을 이렇게 신장하는 그런 슈퍼 파워가 되기를 원했죠.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복음을 이제 선포할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굉장한 어떤 혁명적이고 극적인 이벤트가 일어날 것을 기대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전혀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는 뭐냐? 갈릴리의 그 해변에서 그냥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불렀어요. 그 어부들을 데리고 뭘 하시려고 그러는가? 굉장히 궁금했겠죠? 그래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 같은 메시아 왕국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이제 바로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 같으면 그 같은 대소막 이후에 굉장히 드라마틱한 어떤 임명을 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반 보통 어부들을 제자로 불렀어요. 그래서 이 항목에서 이제 마가복음 3장까지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주로 치유 사역하고 축기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제자들을 부르는 것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환영을 받아요. 그런가 하면 또 반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척과 환영과 배척의 이 주제가 끝까지 가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자들을 부르신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닌 급진성,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라디컬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이 네 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근데 이 네 명의 제자들은 뭐 제자들 전체가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 후에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승계해서 그것을 계속 이어받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네 명은 예수님이 이를테면 inner circle이죠. 측근들이에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 3장 16절에 제자들의 목록이 나오는데 거기다 보면 이 네 사람이 제일 먼저 나와요. 제자들의 목록에 보면 항상 앞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우리 한 가지 좀 질문을 던질 것이 있다면은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그 inner circle을 부르셨을까? 그들을 왜 필요로 하셨는가? 어떻게 보면 제자들 중에 이 층을 두신 것이 아닌가, 이 차별을 두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 쉬워요. 혹은 이 네 명의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과 특별히 월등했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셨는가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죠. 근데 inner circle하고 outer circle의 차이는 그런 것이 아니고 각자가 받은 소명, 각자의 역할, 각자의 은사의 차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하고 특별히 뭐 더 나은 것이 없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더 못난 것도 없었습니다. 배경이 더 좋은 것도 아니었고요. 뭐 같은 어부들이었어요. 베드로는 사실상 성격이 굉장히 과격한 사람이었죠. 아주 급한 사람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대변자로서 생각하는데, 대변자는 뭐 그 대변자로 주님이 임명해서가 아니라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항상 먼저 말하고 먼저 앞서 나오니까 뭐 그냥 자진해서 대변자 된 셈이죠. 요한과 야고보는 굉장히 극단적이었어요. 이 사람들 사마리아에 갈 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글로 가려고 하니까 안 받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부탁했냐면, 청했냐면, 하늘에서 그냥 불이 내려가지고 다 태워 죽이자고. 이렇게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예수님께 질책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일 정도였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이를테면 역군으로 삼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 그래서 내 제자들은 똑똑해서 뭐 예수님의 측근이 된 것이 아니고 사실상 예수님을 돕기 위해서 일한 것보다는 예수님이 이를 더 방해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고. 그런 말을 듣고도 예수님 따라다닌 거 보면 대단하죠. 주변에서 아마 베드로가 무슨 앞에 나서려고 할 때마다 그랬을 것 같아요. 무슨 사탄이 뭐 앞에서 나선다고 그래. 사탄의 주부처럼 이렇게 행동을 했거든요. 사탄의 아이디어로 예수님 십자가를 막았으니까. 뭐 물론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뜻은 아니죠.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작한, 예수님이 출범시킨 하나님 나라의 그 핵심 멤버들을 볼 것 같으면 그 정말 그 형편없거든요. 요즘 현대식으로 말한다면 현대판 예수운동본부에다가 이 사람들이 이력서를 낸다면 받아지겠습니까? 전혀 채용될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하고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왕국의 건설이라는 이 대사역을 위해서 동원된 인물들이 주로 시골에, 자, 그것도 무시받는 갈릴리 지역에 어부였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어요. 요즘은 교회에서 뭐 좀 일을 하려고 그래도 다 이, 뭐, 커리어가 좀 있어야 됩니다. 대단해야 돼요. 외국에 뭐, 유학 갔다 오는 거는 뭐, 당연한 것이라 해야 되고, 그건 기본이어야 해. 그 다음에 뭐, 여러 학위와 함께 뭐, 여러 활동과 함께 잘라야, 그럼 세상적으로 그래야만 뭐, 좀 괜찮은 교회 채용도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라디칼한 것입니다. 라디칼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방법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갈릴리 어부들은 시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든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지방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요한과 베드로가 공회, 산헤드린 그 의회에 잡혀가서 그 앞에서 뭐 장로들이니 뭐 대제사장들이니 그 다음에 율법학자들이니 뭐 이런 참 유식한 사람들 앞에서, 지기가 높은 분들 앞에서 성경을 대면서 당당하게 논쟁을 했어요. 그걸 듣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그 변론을 들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적인 표준으로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논쟁을 할 때는 아무도 그것을 당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대의 최고의 신학자들이 모인 곳이었지만은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각자 맡은 책임이 있고 자기가 받은 그 소명이 있습니다. 목사나 장로라고 해서 뭐 일반 성도들하고 다를 것이 없어요. 더 나은 것도 없고 뭐 직분이나 타이틀이 없다고 해서 뭐 덜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가 받은 은사와 기능에 따라서 주님을 섬길 뿐이에요. 요즘 교회는 교회가 하나의 피라미드 체제가 돼서 높은 사람은 따로 있고 낮은 사람은 또 있고, 그래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 이런 계급제도가 되어버렸어요. 교회는 계급제도가 아닙니다. 무계급 공동체예요. 예수님이 그 이너서클이 필요한 그 다른 이유를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인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성육신을 다 믿죠. 근데 성육신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의 하나죠. 아주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 우리가 믿어요. 예수님이 인성을 잊고 세상에 오셨다는 걸 믿지만은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정서와 마음을 가진 인간이라는 사실을 자주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 완전한 뭐 인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진 정서나 감정이 없는 분은 아니거든요. 예수님도 고독하셨고 예수님도 피곤해하셨고 슬퍼하셨고 때로는 분노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의 마음과 형편과 사정을 잘 이해를 하고 예수님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친구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친구가 필요해요. 예수님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필요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위기 때 제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기도의 지원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 저기 아버지께 가 있는 동안에 너 여기서 기도하라. 자기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함께 고락을 나눌 그런 동역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상 우리의 연약함을 잘 이해를 하십니다.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다 100%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동정하세요. 우리에게 믿음의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 섬기려면 참 어려운 때가 많죠. 더군다나 복음을 바르게 섬기려고 그러면 더 어려움이 와요. 뭐 적당히 예수 믿으면 어려울 거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같이 경신된 교회를 지향하는 그런 처지에서는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요. 그거 다 각오해야 됩니다. 세상은 참 복음을 원치 않아요. 예수 믿어도 적당히 믿는 걸 원합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순수한 복음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은 친구들 좀 떨어지죠. 그런데 그런 때 힘을 보태주고 위로하고 함께 아픔을 나누고 사랑을 주고받을 그런 교우들이 있다면 큰 축복이죠. 어디서 그런 교우들을 만날 수 있어요? 교회에서 만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죠. 또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내가 속한 교회가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쉽게 그 같은 교우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무정하거나 무관심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교회는 동정과 이해와 사랑의 꽃이 피는 곳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또 한두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부르심이 즉각적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마가 이 복음에 자주 나오는 말이 뭐냐면 곧이라면 곧 즉시 그물을 버리두고 따르다 또 곧 부르시고 곧 따라가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그물을 버려야 돼요. 그것을 곧 버려야 된다는 거죠. 처음 들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어요. 낚시하고 그물 깊고 지금 바쁜데 그런데 어쨌든 그 먹고 사는 생업인데 그물을 던지는 어부들 보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시니까 사람을 낳는 그 어부 되는 일이 뭐 얼마나 좋은 일이길래 금방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뭐 부모도 친척도 그야말로 동업자도 뭐 배도 뭐 낚시 뭐 그물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르겠느냐 이거죠. 예수님이 뭐 나를 따르면은 너희들의 그 먹고 사는 거는 문제 없다 이렇게 보장하신 거 아니거든요. 그 당시 예수님이 뭐 그렇게 유명하신 것도 아니고요 전혀. 근데 어떻게 따를 수 있었느냐? 생계에 대한 보장이 없었습니다. 어부직은 전문 직종이에요. 그래서 대대로 내려오는 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들의 자산이에요. 그래서 자기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그런 것들인데 그거 다 버려주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만둘 수가 없는 일인데요. 이것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큰 모험이죠. 그리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마가가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급진성을 부각시키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일에는 그 어떤 것도 장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뭐 왕국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그 부르심 미룰 일이 아니에요. 뭐 이것저것 다 한 다음에 내가 좀 예수 믿어야지. 그때 가서 좀 잘 믿어야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런 말씀을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적용도 잘못해요. 우리 주변에서 그런 분들 자주 보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명목으로 그런 구실하에 그냥 자기의 삶을 그야말로 다 내팽개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상적인 생활을 포기해버려요.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아빠가 하루아침에 그냥 다 그만두고 신학교를 들어가 버린다든지, 가정이 있고 자식들을 돌봐야 할 엄마가 가정 다 그냥 뭐 제대로 돌보지 아니하고 애들도 내팽개치고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살다시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문제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냥 이런 집회 저런 집회에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도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급진성과 긴급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보일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반드시 나의 뭐 일자리나 부모나 형제나 뭐 이 모든 거 다 버려두라는 얘기는 아니죠. 무분별하게 그렇게 말하는 건 곤란하죠. 물론 예수님 부모 형제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그러셨고, 또 뭐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 먼저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다른 것들을 내가 더하여 줄 것이다, 이렇게 이런 약속도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말이 뭐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것은 그 본문의 의도가 아니에요. 믿으세요. 믿으시면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시는데 뭐 걱정하세요. 그냥 오세요. 저보고도 가끔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목사님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다른 사람의 형편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쉽게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무슨 뭐 보장된 조언인 것처럼 일종의 영적 우울감에서 나오는 월권이에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각오하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는 말의 뜻이 무엇이에요? 여건이 어떻든지 무조건 믿고 결정을 내리면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런 의미죠. 그것이 마치 아주 좋은 믿음이냐. 그러나 내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필요와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필요는 전혀 다른 것일 수 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박해와 가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말을 신앙의 옷을 입혀서 제시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의의 과시입니다. 그런 군면을 받고 결정을 해가지고 불필요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 양자의 책임이겠죠. 그런 말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런 것은 그런 자기의 주관적인 확신이나 제한된 체험을 마치 불변의 어떤 원칙인 것처럼 무차별적으로 다른 사람이 그렇게 쏙쏙 던지면서 대입시키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물론 부자 청년에게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죠. 그런데 그런 말씀도 이제 잘못 적용해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실제로 문자적으로 그렇게 한 훌륭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말씀은 가난한 자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 청년에게 준 것입니다. 그 청년에게 준 소명이에요. 또 돈이 있는 부자라 할지라도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자선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는 자신의 부름에 따라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길을 스스로 택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갈릴리 어부들이 받은 소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짚어볼 것이 있는데, 이 본문만 볼 것 같으면요, 이 갈릴리의 뭐 안드레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이런 어부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처럼 그렇게 그런 인상을 받아요. 처음 예수님이 만나서 그들을 보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랐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갈릴리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 어부들 처음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러신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가 필요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람들 그 전에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초면이 아니고 구면입니다. 유대광야에서 세례 요한 침례주고 할 때 예수님 소개받았고 거기서 만나가지고 대화도 하고 같이 자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안드레하고 또 거기 다른 한 사람도 있었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어요. 그때 아마 요한하고 그 형제 야고보도 함께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을 보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초대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고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그 예수님과 거기서 대화를 통해서 큰 감동을 받고 뭐라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해요. 그 요한복음 1장 4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네 명의 어부들도 아마 나다나엘과 같은 그런 확신을 가졌겠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그러다가 예수님을 다시 갈릴리의 해변에서 만났을 때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하고서 있었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나를 따르라는 초대에 즉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본 이후로 그분과 함께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일에 가담하고 싶었겠죠. 그런 열망이 늘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기다린 중에 예수님이 그들을 불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살기를 소망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근데 그 기회가 때로는 나의 모든 것을 문자적으로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직업을 바꾼다든지 혹은 내가 있는 직업의 현장에서 새로운 삶을 산다든지 그런 모든 것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소명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복음이 우리들에게 던져지는 도전이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급진적인 것이라 이거죠. 어떤 소명이든지 우리들의 가치관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고 혁신적인 삶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로 커미트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커미트한다는 것은 그 예수 좀 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 자체가 그런 토탈 커미트먼트를 전제한 말씀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일 모든 신자가 받은 소명입니다. 근데 그 이 소명이 나의 우선권에 내일에 급해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냥 적당히 멀찌감치 따라가는지 뭐 따라가지 않는지 적당히 거리를 두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은 복음을 바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말에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따를 수가 있어요? 없죠. 적어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구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우선권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선권이 아닌데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겠어요? 갈릴리 어부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소명은 그야말로 인생 최대의 소명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들이 그냥 간단하게 아 뭐 사람 낳는 어부 내가 어부니까 뭐 사람 낳는 것도 뭐 고기 낳는 거하고 비슷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에 내가 잘하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 이 사람도 어릴 때부터 회당에 다니고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늘 읽는 것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거 뭐 매주 뭐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도 듣고 어디 가나 이 사람들은 구약의 말씀이 울리던 곳에서 살았죠. 그것이 자기들의 종교 문화였습니다. 여기 이제 예레미야 16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좀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낳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이 말씀이 배경입니다. 문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6장 11절 뭐 17, 18절에 다 나오는데 그런데 이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을 이제 본국으로 귀환을 시킨다는 약속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그 예레미야 16장 19절 21절까지 보면은 이방인들도 구원하신다는 그 예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네 명의 어부들에게 내가 너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은 이 말씀과 대조되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에서 약속한 이 말씀은 심판입니다. 심판이 문맥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런데 물론 나중에는 이방인의 구원도 포함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부들에게 주신 소명이 뭐냐면은 심판을 대행하는 자로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하는 자들로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심판이 빠진 이유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초림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초림이 있고 이제 재림이 있지 않습니까? 초림 처음 오신 이유가 예수님이 처음 세상에 오셨을 때 그 목적이 뭐냐면 심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초림 때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 구원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열기 위해서 오셨고 재림 때 물론 심판하시죠. 그래서 초림 때 구원의 방법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로의 그 심판은 예수님이 다 받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무상으로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명의 제자들, 그 후속되는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소명은 뭐냐면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으신 그 진로의 잔을 다 마시시고 인류의 대속자가 되신 예수님을 구주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로의 잔이 나중에 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린 양의 진로의 잔이라고 그러죠. 그 잔이 마지막까지 부어진다고 계시록 6장 16절, 17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어부들에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것은 심판의 문맥이 아니라 어둠의 그 깊은 물속에 갇혀있는 인간들을 빛의 세계로 나오도록 이렇게 끌어낸다는 뜻이죠. 그 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옮기가는 구령사역자가 된다는 되게 하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생업을 위해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전혀 차원이 다른 구원사역의 역군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대변하는 급진성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레미야서에서 예언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는 그런 도구로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주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사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부르신 어부들을 살아남는 어구로 만들겠다고 부르신 그 부름에서 사실은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름에 순복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영향을 주는 구원의 길을 터놓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게 출발하잖아요. 이 네 명의 어부들로 출발했어요. 그러나 그 영향은 호수의 파문처럼 넓게 퍼져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똑같은 목적으로 자기의 교회를 세우시고 자기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온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가서 그야말로 복음을 들을 기 있는 자들은 다 듣고서 주께로 나오게 하십니다. 주님은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굉장히 중대하고 큰 일을 하려고 오신 주님이신데 어찌 일개 그 식을 어부들을 일꾼으로 부르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람 잘못 쓰면 일을 망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은 전혀 이해가 안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다. 지금 보세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왕성해지고 얼마나 커지고 몇천 년 동안 군을 받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에요. 어찌 그와 같은 복음이 우리 앞에 놓였는데 우리가 그 가치와 뜻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세속적인 생각으로 복음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복음은 세상의 가치관을 전혀 따르지 조금도 눈꼽만큼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 눈으로는 어부들 데리고 큰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작은 계좌시로서 출발해서 많은 세들이 모여든다고 했습니다. 갈릴리 어부들 무시받았지만 또 실수도 많이 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그 원래의 소명을 다 완수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우리들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살면서 우리가 이제 사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뭐라 할까요? 좀, 안타까움이 있다면, 우리 자신들이 무능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뭘 좀 하려고 하면은, 내가 너무나 능력이 없구나. 내가 너무나 힘이 부족하구나. 내가 너무 믿음이 적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마다 내가 그냥 끝까지 믿음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근데 그러지 못하고 타협하게 되고 딴 생각하게 되고 그냥 아유 그냥 이 부분 넘어갔으면 좋겠다. 성경 읽다가도 좀 힘든 부분 나면 그냥 왜 오늘 이 말씀 나왔지? 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쓱 넘어가버리고 다음부터는 거기를 스쳐가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찔리니까. 우리가 자신들을 생각할 때 나약하고 허약해져요. 무능을 느낍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라는 존재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고, 예, 주님을 닮는 그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쓸모없고 유약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탄식하는 그런 낮은 자들을 통해서 병든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자신들과 교회가 그 같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예 같은 그 라디컬한 급격성을 이해를 하고 나로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를 사람을 낳는 어부로 부르셨다는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분들이 우리와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었지만 마침내 하나님 주신 소명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각자가 그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겠고 또 우리 교회도 그 같은 복음에 충실한 하나님의 소명에 충실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다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과연 복음의 급진성을 저희들이 얼마나 깊이 인식하고 있는지는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복음의 핵심을 붙들고 사는지요. 주께서 나를 따르러 가신 그 부름의 소명이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첫 걸음의 커미트먼트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우리는 어쩌면 지금까지 하나님께 제대로 헌신하면서 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비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십니다. 주님의 많은 제자들을 주께서 다 이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래야 마침내 사도들이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게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온건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커미트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동정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다 되신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작은 교회를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옵고 이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향하여 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읽으시옵고 또 우리의 작은 헌신을 받으시오며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기여하며 보람되고 뜨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며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